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난 한 주간 주요 뉴스를 정리해드리는 뉴스 듣기 세상 보기 이은경입니다. 2016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청취자 여러분, 2016년 한 해 계획하신 모든 일들이 다 이루어지고 건강한 행복한 한 해 되시길 기원하면서 뉴스 듣기 세상 보기 새해 첫 방송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헤드라인 뉴스입니다. 북한의 대남 정책 총괄자로 불린 김양건 노동당 비서가 교통사고로 사망했습니다. 한국과 일본이 일본군 위안부 문제를 타결했습니다. 북한이 올해 36년 만에 제7차 노동당 대회를 개최합니다. 중국이 새로운 군 기구를 창설했습니다. 세계 곳곳에 기상 이변 현상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한 주간 주요 뉴스를 정리해보는 뉴스 듣기 세상 보기, 노래 한 곡 듣고 한반도 전망대 문 열겠습니다. 이원진의 노래 듣고 오겠습니다. 시작되는 연인들을 위하여 보내드립니다.
네가 아침에 눈을 떠 처음 생각나는 사람이 언제나 나였으면 내가 늘 그렇듯이 좋은 것을 대할 때면 함께 나누고픈 사람도 그 역시 나였으면 너도 떠날 테지만
그래 알고 있어 지금 너에게 사랑은 피해야
지난 한 주간 주요 뉴스를 정리해드리는 뉴스 듣기 세상 보기. 먼저 한반도 관련 주요 뉴스들을 살펴보는 한반도 전망대입니다. BOA 서울지국 박병용 기자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서울입니다.
네, 북한의 대남 정책 총괄자로 불린 김양건 노동당 비서가 교통사고로 사망했습니다. 한국 정부는 조의를 표하는 전통문을 북한 측에 발송했습니다. 한반도 전망대 오늘 순서는 이 소식부터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양건 비서의 장례 절차는 모두 끝이 났죠?
네. 지난 29일 사망한 북한 김양건 노동당 비서 겸 통일전선 부장의 장례식이 지난달 31일 평양에서 국장으로 치러졌다고 조선중앙TV 등 북한 매체들이 보도했습니다. 조선중앙TV는 김 비서의 장례식이 열린 사실을 알리면서 장례식장이 김일성 주석과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충직한 혁명전사이며 김정은 국방위 제1위원장의 가장 가까운 전우를 잃은 비애의 휩싸였다고 전했습니다. 김 비서는 평양교회에 애국열사능에 안장됐습니다.
한국 정부도 이 김양건 비서의 사망에 조의를 표해서 관심을 끌었습니다. 어떤 내용이었나요?
네, 홍영표 한국통일부 장관은 지난달 30일 판문점을 거쳐 북측에 전달된 전통문에서 지난 8월 남북 고위당국자 접촉에서 함께 의미 있는 합의를 이끌어낸 김양건 당 비서 겸 통일전선 부장이 사망했다는 소식을 듣고 조의를 표한다고 밝혔습니다. 한국 정부가 북측 주요 인사의 사망과 관련해 조의를 표한 것은 지난 2007년 백남순 외무상이 사망했을 때 통일부 대변인을 통해 조의를 표한 이후 8년 만인데요.
네.
한국 정부의 이번 조의 표명은 김 비서가 김일성, 김정일, 김정은 3대에 걸쳐 남북관계에서 중요한 역할을 한 인물이라는 점을 고려한 것으로 풀이됩니다. 한국 정부는 지난 2005년 연영묵 국방위 부위원장이 사망했을 때와 2006년 임동욱 통일전선부 제1부부장이 사망했을 때도 장관급 회담의 북측 수석대표였던 권호웅 내각 참사에게 통일부 장관 명의의 전통문을 보내 조의를 표한 적이 있습니다.
네, 김양건 비서는 북한의 대남 정책을 총괄한 것으로 알려졌는데 그동안 남북관계에서 어떤 활동을 했는지 한번 살펴볼까요?
네, 김 비서는 북한의 대남 정책과 사업을 총괄한 북한 정권의 실세 가운데 한 명으로 알려져 있죠.
네.
강석주 노동당 국제담당 비서의 건강이 악화된 이후 국제비서 역할까지 담당해온 그는 김정은 제1위원장의 외교 두뇌로 꼽힙니다. 1942년생으로 향년 73세인 김 비서는 노동당 중앙위원회 국제부에서 관료 경력을 시작해 2007년 통일전선부 부장으로 임명됐고 그해 10월 노무현 한국 대통령과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남북정상회담을 성사시켰습니다. 당시 김 비서는 북측에서 유일하게 정상회담에 배석해 김 국방위원장의 신임을 과시했었죠. 김 비서는 이태전 10월 인천 아시안게임 폐막식에 참석한 북한 최고위급 인사 3명 가운데 한 명이었고 지난해 8월 북한의 목함질의 도발로 촉발된 남북한의 군사적 긴장 상황에서 열린 남북 고위급 접촉에서 황병서 인민군 총정치국장과 함께 북측 대표로 나서기도 했습니다.
네, 근데 이 김양건 노동당 비서가 교통사고로 사망했다고 알려지고 있는데 어떤 일이 일어났을까요? 이 북한 매체들은 김 비서의 사망 경위를 어떻게 보고하고 있습니까?
네, 북한 관영 조선중앙통신은 지난달 30일 김 비서가 교통사고로 하루 전인 29일 오전 6시 15분 사망했다고 보도했습니다만은 자세한 사고 경위는 따로 밝히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교통량이 많지 않은 북한에서 그것도 이른 아침 시간에 북한 최고위층인 김 비서가 교통사고로 숨졌다는 점에서 여러 가지 추측을 불러일으킨 것이죠.
네, 여러 가지 추측이라면 뭐 숙청이나 암살의 가능성을 가리키는 것일까요?
네, 그렇습니다. 하지만 한국 정부 관계자는 이 같은 추측에 동조하지 않았는데요.
네.
그 근거로 북한 매체가 김 비서의 사망 직후 곧바로 발표를 했고 보도 내용도 그에 대한 칭송 일색인데다 애도 분위기를 고조시켰다는 점, 또 장례를 국장으로 치르고 김정은 제1위원장이 장위위원장을 맡았다는 점 등을 거론하면서 단순 사고사일 가능성이 더 높다는 분석을 내놓았습니다.
네, 그런데도 이 암살이나 타살설이 제기되는 것은 무엇 때문입니까?
네, 북한에서는 과거에도 고위층 인사가 원인 모를 교통사고로 사망한 경우가 종종 있었고 이때마다 권력 암투에 따른 타살 가능성이 거론됐습니다. 이전의 사례들을 살펴보면요. 김비서의 전임자인 김용순 전 대남당당 비서도 교통사고로 사망했는데요.
네.
김용순 비서는 2003년 6월 황해북도 봉산군에 있는 염소목장 시찰에 김정일 국방위원장을 수행하고 돌아오다 교통사고를 당해 넉 달 뒤 숨졌습니다. 김정은 제1위원장의 고모부인 장성택도 2006년 9월 교통사고를 당했고 장성택의 정적이었던 리재강 전 노동당 조직지도부 제1부부장도 2010년 6월 교통사고로 사망했습니다. 이 같은 정황이 있는 데다가 한국의 한 국책연구소 관계자는 온건파인 김양건이 최근 남북관계는 물론 대외관계까지 관장하면서 공을 세우는 등 이른바 잘나가는 것에 대해서 군부 강경파의 시기와 견제를 받았을 가능성이 있다고 말하고 앞으로 북한 군부의 인사이동 등 동향을 좀 더 주시해 봐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네, 김양건 비서의 사망을 계기로 구성된 이 장의위원회가 또 다른 관심을 끌었습니다. 바로 지방의 협동농장으로 추방된 것으로 알려진 최룡해 전 비서가 장의위원 명단에 포함됐어요.
그렇습니다. 장의위원 명단에 포함된 것은 물론 서열도 당비서인 김기남과 최태복의 사이에 자리 잡아 김정은 제1위원장을 제외한 5위를 차지했습니다. 최룡해 전 비서는 지난달 초 리을설 인민군 원수의 장의위원 명단에서 빠져 신변에 이상이 있다는 가능성이 제기됐고 한국국가정보원은 최 전 비서가 백두산 발전소 토사 붕괴 사고에 책임을 지고 지방의 한 협동농장으로 추방돼 혁명화 교육을 받는 것으로 보인다고 국회에 보고했었습니다.
네, 그렇다면 이 최룡해 전 비서가 장의위원 명단에 포함됐다는 것은 복권이 된 것일까요?
네, 한국 정부 당국은 일단 최룡해가 당 비서로 복권됐을 가능성이 큰 것으로 평가하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최룡해는 지난 2004년 비리 혐의로 협동농장에서 혁명화 교육을 받은 뒤 복귀했고 그보다 앞선 1994년에도 역시 비리 혐의로 강등됐다가 되살아난 경험이 있습니다. 최룡해가 역경을 딛고 오뚜기처럼 3전 4기, 그러니까 3번 넘어졌다가 4번 다시 일어서는 데 성공한 것은 정치적 처세술도 뛰어나지만 빨치산 2세대의 대표 주자라는 신분도 작용한 것으로 풀이됩니다. 최룡해의 아버지 최현은 동북항일연군에서 김일성 주석과 함께 빨치산 활동을 했고 김정일 후기 체제를 적극 지지한 북한의 원로였습니다. 그런데 최룡해는 김양건 비서의 장의위원 명단에는 들어있었지만 정작 장례식에는 참석하지 않아 또 다른 궁금증을 불러일으켰습니다.
네, 김양건 북한 노동당 비서의 돌연한 교통사고 사망과 한국 정부의 조의 표명 그리고 최룡해 전 비서의 복권 가능성까지 살펴봤습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워싱턴에서 보내드리는 미국의 소리 방송 뉴스 듣기 세상 보기 한반도 전망대 함께하고 계십니다. 이번에는 한국과 일본이 일본군 위안부 문제를 타결했다는 소식입니다. 그동안 해결을 가로막고 있던 문제들이 모두 해결된 건가요?
네. 한국과 일본 국내에서는 타결을 인정할 수 없다는 여론이 있습니다만은 양국 외무장관은 해결이 됐다는 입장을 발표했습니다. 윤경세 한국 외교부 장관과 기시다 후미오 일본 외무상은 지난달 28일 서울의 한국 외교부에서 외무장관 회담을 마친 뒤 공동 기자회견을 갖고 각각 3개 항식의 발표문을 발표했습니다. 먼저 기시다 일본 외상은 위안부 문제에 일본군이 관여한 사실과 일본 정부의 책임을 인정했습니다. 기시다 외상은 위안부 문제는 당시 일본군의 관여하에 다수 여성의 명예와 존엄에 깊은 상처를 입힌 문제로서 이러한 관점에서 일본 정부는 책임을 통감한다고 발표했습니다. 또 아베 일본 총리가 일본국 내각의 총리 대신으로서 다시 한번 위안부로서 많은 고통을 겪고 심신에 걸쳐 치유하기 어려운 상처를 입은 모든 분들에게 마음으로부터 사죄와 반성의 마음을 표현했다고 발표했습니다.
네, 일본 정부는 물론 아베 총리가 총리 대신 자격으로 일본군 위안부 문제에 대해 책임을 통감하고 사죄한 것은 처음 있는 일입니다. 이 윤병세 장관의 발표 내용도 정리를 해주시죠.
네, 이번 한일 외무장관 회담에서는 또 한국인 위안부 피해자를 지원하기 위한 재단을 한국 정부가 설립하고 이 재단에 일본 측이 정부 예산으로 10억 엔을 출연하기로 합의했습니다. 윤 장관은 특히 일본 측이 조치를 착실히 실시한다는 것을 전제로 위안부 문제가 최종적 및 불가역적으로 해결된 것임을 확인한다고 밝혔습니다. 이 부분과 관련해 한국 외교부는 위안부 문제 해결이 일본 정부가 출연할 10억 엔을 전제로 한 것이 아니며 일본 측이 사죄와 반성, 책임 통감에 반하는 행위를 하면 합의 위반이 된다고 지적하고 불가역적 해결, 그러니까 되돌릴 수 없는 해결은 상호적인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윤 장관은 이와 함께 주한 일본 대사관 앞에 있는 위안부 소녀상 조각 문제와 관련해 한국 정부로서도 가능한 대응 방향에 대해 관련 단체와 협의를 통해 적절히 해결되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런데 한국과 일본 국내에서 타결을 인정할 수 없다는 여론이 있는 것은 무엇 때문입니까?
네, 먼저 일본 정부가 일본군의 관여라는 표현으로 위안부 동원에 강제성이 있었다는 점을 인정했습니다만은
네.
핵심 쟁점 가운데 하나였던 일본 정부의 법적 책임 문제에 대해서 책임을 통감한다는 표현을 사용함으로써 이것이 법적 책임인지 아니면 도의적 책임인지를 명확히 하지 않았습니다. 또 위안부 소녀상 철거와 함께 위안부 기록물에 유네스코 세계기록유산 등재 신청을 보류하기로 한국 정부가 약속했다는 등의 일본 언론들의 보도 때문에 한국 내 여론이 들끓었던 겁니다.
네, 한국과 일본 정부의 입장을 봐야 될 텐데요. 먼저 한국 정부 입장부터 전해주시죠.
네, 한국 청와대는 지난달 31일 소녀상 철거를 전제로 돈을 받기로 했다는 등 사실과 전혀 다른 보도와 사회 혼란을 야기하는 유언비어는 위안부 문제에 또 다른 상처를 남게 하는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윤병세 외교부 장관이 같은 날 오전 여당인 새누리당 의원총회에 참석해 협상 결과를 보고한 데 이어 청와대가 직접 나선 것인데요.
네.
김성우 청와대 홍보수석은 춘추관에서 지금부터 중요한 것은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를 위한 재단을 조속히 설립해 피해자 할머니들의 명예와 존엄을 회복시키고 삶의 터전을 읽어드리는 구체적인 조치를 하는 것이라며 지금 사실과 다른 유언비어들이 난무하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이러한 청와대의 입장은 한일 간 위안부 협상 타결 이후 일본 언론과 한국 야권에서 제기되는 이면 협상설이나 졸속협상 비판론을 차단하겠다는 강력한 의지가 반영된 것으로 풀이됩니다.
네, 한국 정부의 입장이었고 일본 정부는 어떤 입장입니까?
네, 일본 정부도 위안부 합의 이후 잇따라 나온 이면 합의가 있다는 보도에 분명하게 선을 그었습니다. 일본 외무성은 이번 합의가 기시다 외무상과 윤병세 장관이 공동 기자 발표장에서 발표한 내용이 전부이고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니라고 밝혔습니다. 일본 정부 고위 관계자는 그런 합의가 있었다면 비밀로 약속한 것이 되는데 일본 정부는 절대 그런 것을 하지 않는다고 일축했습니다.
네, 미국 정부는 한일 두 나라가 일본군 위안부 문제를 극적으로 타결한 데 대해서 환영의 뜻을 밝혔습니다. 이 내용도 정리를 해주시죠.
네, 미국 정부는 이번 합의를 통해 국제사회에서 한국과 일본의 역할이 커지게 됐다고 평가했습니다. 수전 라이스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은 합의를 이뤄낸 한국과 일본 정부에 축하를 보낸다고 밝혔습니다. 이와 함께 두 나라의 포괄적인 합의는 치유와 화해를 위한 중요한 움직임이며 미국은 광범위한 지역과 세계 문제에서 두 나라와의 협력이 더욱 심화되기를 고대한다고 밝혔습니다. 존 케리 국무장관도 성명을 발표하고 이번 합의가 치유는 물론 미국의 가장 중요한 동맹국인 한일 두 나라의 관계 발전에도 도움을 줄 것으로 믿는다면서 두 나라 지도자들의 용기 있는 결단을 높이 평가한다고 밝혔습니다. 케리 국무장관은 또 윤병세 장관에게 전화를 걸어 이번 합의가 동북아시아의 평화와 안정을 위한 역사적인 성취라고 평가하고 박근혜 대통령의 용기와 비전에 대해 거듭 경의를 표했습니다.
네, 2차 대전 당시 일본군 위안부 문제를 타결한 한일 외무장관 회담과 여론의 반응 그리고 미국의 입장까지 살펴봤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북한은 올해 36년 만에 제7차 노동당 대회를 개최합니다. 이와 관련해서 올해 북한이 남북 관계나 대외 관계에 어떤 입장을 내세울지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어떤 전망들이 나오고 있습니까?
네, 북한이 올해 상반기에는 유화정책을 내세울 가능성이 크다는 전망이 나왔습니다. 제7차 당대회 준비에 박차를 가하고 또 이에 부정적인 영향을 주지 않기 위해서라는 예측입니다. 이 같은 예측은 지난달 29일 열린 국립외교안보연구소의 세미나에서 나왔습니다. 이 연구소의 이상숙 박사는 북한이 제7차 당대회 이전에는 핵이나 미사일을 도발을 할 가능성이 적을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하지만 이 같은 유화정책이 실패한다면 하반기에는 대외적으로 강경책을 펼칠 가능성이 크다고 전망했습니다.
네, 북한의 제7차 노동당 대회가 이 36년 만에 개최되는 것인데요. 이 당대회를 개최하려는 데는 어떤 특별한 배경이 있을까요?
네, 북한의 제7차 당대회 개최는 경제 부분에서 어느 정도 자신감이 생기고 국가재정이 확충됐기 때문에 가능해진 것으로 보입니다.
네.
이와 관련해 북한은 이번 당대회에서 중장기 경제발전 계획을 발표할 가능성이 있다는 전망이 나왔습니다. 북한의 당대회가 열릴 때마다 중요한 중장기 계획이 나왔는데 그동안 중장기 계획을 세우지 못했던 것은 그만큼 북한 경제가 어려웠기 때문이지만 이제는 그런 계획을 세울 수 있게 됐을 것이라는 분석입니다.
네, 당대회 개최가 북한 내부 통치 문제와 관련해서는 어떤 시사점이 있을까요?
네, 외교안보연구소의 2016년 국제정세 전망 보고서에 따르면 북한의 제7차 당대회는 노동당의 최고 정책결정 능력을 회복시켜 노동당 중심의 김정은 유일 지배체제를 공고히 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또한 이를 계기로 선대의 영향에서 완전히 벗어나 명실상부한 김정은 시대의 통치 방식과 전략을 대내외에 공표하고 지배계층의 세대교체를 진행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습니다.
네, 또한 당대회를 전후해서 김정은 제1위원장의 방중 가능성이 거론되고 있습니다. 전망이 어떻습니까?
네, 올해 북중 관계의 가장 관심사 가운데 하나는 김 제1위원장의 중국 방문이 성사될지 여부인데요.
네.
하지만 핵 문제가 여전히 북중 관계에 근본적인 개선을 막는 커다란 장애물로 남아 있습니다. 북한은 북중 관계 개선의 핵심 쟁점인 핵개발 포기 압력에 대해 명확하게 거부 의사를 밝혀왔었죠.
네.
중국은 북중 정상회담이 개최되기 위해서는 북한이 핵 문제 해결에 대한 단초를 제시해야 된다는 입장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최근 중국의 북한 비핵화 요구를 감안할 때 만약 북중 정상회담이 개최된다면 이는 북한의 핵도발을 억제시키고 비핵화 절차를 재가동하는 계기가 될 수 있을 것입니다.
네, 핵 문제가 북중 관계 회복의 장애물로 남아있는 상황에서 북중 정상회담이 개최되려면 북한이 핵 문제 해결에 대한 단초를 제시해야 할 것이라는 전망까지 들었습니다. 한 주 동안 있었던 한반도 관련 주요 소식들을 살펴본 한반도 전망대 서울지국 박병용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노래 한 곡 듣고 지난 한 주간 뉴스의 중심에 선 인물을 살펴보는 화제 인물 이어가겠습니다. 베이비 복수의 노래 준비했습니다. 허락 보내드립니다.
St. John says, how can you say that you love God whom you don't see, if you do not love your neighbor whom you see.
목소리의 주인공이 누군지 아시겠습니까? 가난한 자들의 성녀로 불렸던 인도의 테레사 수녀입니다. 로마 가톨릭 교황청은 최근 지난 1997년 타계한 테레사 수녀를 성인으로 초대하기로 결정했습니다. 그녀가 생전에 행한 두 가지 기적도 공식으로 인정했습니다. 모두 시한부 삶을 살던 환자들이 치유된 기적입니다. 테레사 수녀는 1910년 유럽 마케도니아 공화국에서 태어났습니다. 18살에 가톨릭 수녀가 됐는데 인도로 건너가 콜카타의 수도원에서 아이들을 가르쳤습니다. 그러다 고통받는 사람들을 위해 살라는 소명을 받았고 거리로 나가 죽어가는 사람들을 돌보는 활동을 시작했습니다. 테레사 수녀는 40살이 된 1950년 인도에 귀화하고 사랑의 선교회를 설립했습니다. 이후 가난한 사람과 병자, 고아 등 사회적으로 소외된 사람들을 돕는 데 평생을 바쳤습니다. 처음 콜카타에 사랑의 선교회를 설립했을 때는 대부분 힌두교도인 주민들의 반대도 심했습니다. 하지만 스스로 수녀복이 아닌 인도의 사리를 입고 종교와 상관없이 구호활동을 펴는 테레사 수녀의 모습에 주민들도 동참하기 시작했습니다. 사랑의 선교회는 전 세계로 퍼져나갔는데 테레사 수녀는 1979년 인류에 기여한 공로로 노벨 평화상을 수상했습니다. 이듬해 인도 정부도 그녀에게 가장 높은 시민훈장인 바라트 라트나를 수여했습니다. 테레사 수녀는 1997년 심장병으로 사망했는데 처음 입원했을 때 자신을 치료할 돈으로 다른 가난한 사람을 도우라며 치료를 거부했던 일화는 유명합니다. 이후 교황청의 권유로 치료를 받았지만 병중에도 구호를 위한 활동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녀가 사망하자 인도 정부는 국장으로 장례를 치렀습니다. 테레사 수녀가 남긴 사랑의 선교회는 전 세계 120여 개국, 600여 개 선교단체로 발전했습니다. 지금도 많은 사람들이 테레사 수녀의 정신을 기억하며 빈민을 위한 구호활동을 펴고 있습니다. 교황청은 테레사 수녀의 19주기인 9월 초 시성식을 거행할 예정입니다. 이번 주 화제 인물, 가난한 자들의 성녀로 불리는 테레사 수녀였습니다.
뉴스가 쉬워집니다. 뉴스가 재밌어집니다. 좀 더 가까워진 세상, 뉴스 듣기, 세상 보기에서 만나실 수 있습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미국의 소리 방송 뉴스 듣기 세상 보기 함께하고 계십니다. 이번에는 지난 한 주간 세계 곳곳에서 일어난 소식을 살펴보는 오늘의 세계 시간입니다. 최원기 기자 나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 어떤 소식들 살펴볼까요?
지구촌이 테러의 위협 속에 2016년 새해를 맞았습니다. 중국이 군기구를 창설하고 항공모함도 새로 만들고 있습니다. 미국과 이란이 미사일 발사를 둘러싸고 갈등을 빚고 있습니다.
네, 2016년 새해가 시작되는데요. 그러면 전 세계의 새해 맞이 표정부터 한번 살펴볼까요?
미국을 비롯한 전 세계는 1일 테러 위협 속에 2016년 새해를 맞았습니다. 미국 뉴욕을 비롯한 주요 도시에는 올해도 많은 인파가 모인 가운데 성대한 새해 맞이 행사가 열렸지만 일부 도시에서는 테러 공격을 경계해서 행사를 취소하기도 했습니다. 세계 곳곳에서 두려움과 희망이 교차된 새해 맞이 풍경이 그려졌습니다.
네, 미국 뉴욕의 새해 맞이 표정부터 정리를 해주시죠.
네, 뉴욕 타임스퀘어 광장은 전 세계에서도 가장 유명한 새해 맞이 명소 중 하나인데요. 미국인은 물론이고 전 세계 곳곳에서 100만 명 이상의 축하객들이 모여서 화려한 불꽃놀이를 비롯한 새해 맞이 행사를 즐겼습니다. 특히 1월 1일 시작되는 자정을 기해서 거대한 공 모양의 장식이 하늘에서 내려와 볼드롭 행사가 명물인데요. 공장식이 내려오자 광장에 모인 축하객들이 서로 입맞춤과 포옹을 나누면서 희망과 기대 속에 새해를 맞는 모습이었습니다.
네, 뉴욕은 굉장히 화려하게 새해를 맞이했고 이에 반해서 이 프랑스 파리 지난해 11월에 연쇄 테러 공격으로 130명이 숨진 사건 이후에 이 유럽에서는 테러를 경계하는 기색이 역력한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프랑스 파리는 매년 새해 첫날 샹젤리제 거리에서 열던 대규모 불꽃놀이 행사는 올해는 열지 않기로 했는데요.
네.
그래서 비교적 차분한 분위기 속에서 2016년 새해를 맞았습니다. 프랑스와 올랑드 프랑스 대통령은 신년사에서 자국에 대한 테러 위협은 아직 끝나지 않았다며 국민들에게 경계를 늦추지 말 것을 촉구했습니다.
유럽 다른 나라들의 신년 표정은 어떻습니까?
영국에서는 런던과 에딘버러 등 주요 도시에서 예년과 마찬가지로 대규모 불꽃놀이가 진행되는 등 성대하게 새해를 맞았습니다. 테임즈강 주변에서는 입장권을 받은 11만 3천 명 외에도 수십만 명이 모였는데요. 빅벤 의사당 시계탑을 비롯해 런던의 주요 명물 뒤로 밤하늘을 화려하게 수놓는 불꽃놀이의 장관을 지켜봤습니다.
네, 러시아도 테러 위협으로 모스크바의 상징인 붉은 광장을 폐쇄했다고요?
그렇습니다. 붉은 광장도 새해 맞이 인파가 많이 모이는 곳 중 하나인데요. 테러 위협으로 붉은 광장을 폐쇄하는 것은 드물게 취해진 조치라고 합니다. 러시아는 지난해 10월 자국 여객기가 이집트 상공에서 테러 공격으로 추락한 사건이 있었고 이후 테러에 대비해 경계 수위를 높여왔습니다.
네, 러시아까지 봤는데요. 또 다른 나라들 새해 맞이 표정 전해주시죠.
브라질 리우데 자네이루에 있는 코파카바나 해변도 미국 뉴욕 못지않게 새해 맞이 명소로 유명한데요. 특히 올해는 2016년 올림픽 개최를 앞두고 더욱 성대하게 새해 맞이 행사가 열리면서 무려 200만 명이나 운집했습니다. 한편 세계에서 가장 먼저 새해를 맞는 도시 중 하나인 호주 시드니항에서는 올해 100만 명의 축하객이 모였는데요. 시드니의 명물인 하버브릿지와 오페라하우스 뒤로 화려한 불꽃과 조명이 새해 밤하늘을 아름답게 밝혔습니다.
네, 아시아 여러 도시에서도 새해 맞이 행사가 열렸죠?
네, 중국 베이징 태난문 광장에서도 불꽃놀이와 축하 행사가 열렸는데요. 하지만 상하이에서는 지난해 새해 맞이 행사에서 수십 명이 사망한 압사 사고의 여파와 테러 경계 등으로 올해는 행사가 취소됐습니다.
네, 전 세계의 새해 맞이 표정 자세히 들여다봤습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워싱턴에서 보내드리는 뉴스 듣기 세상 보기 오늘의 세계 함께하고 계십니다. 중국으로 가보겠습니다. 중국 군이 새로운 군기구를 창설했다고요?
네, 중국 관영 신화통신이 1일 공개한 내용인데요. 보도에 따르면 중국은 군 현대화 개혁의 일환으로 세계의 새로운 군기구를 창설했습니다. 새로운 핵 전략 미사일 부대인 로켓군과 육군 통합 지휘기구와 그리고 전략 지원부대인데요.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은 이에 앞서 지난해 11월 대대적인 군사개혁 조치를 예고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 어떤 역할을 맡게 되나요?
시진핑 주석이 최근 열린 창설대회에서 새로운 군기구들의 역할에 대해 언급했는데요. 핵 억지력과 핵 반격 능력, 중장거리 정밀 타격 능력, 전략적 견제 능력을 강화하기 위한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중국군의 새 군기구 창설로 기존의 핵미사일 운용부대인 제2포병은 로켓군으로 확대 개편됐습니다. 시진핑 주석은 군 개편이 중국의 꿈과 강군의 꿈을 실현하기 위한 중요한 정책이자 중국 특색의 현대 군사 역량 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한 전략적 조치라고 강조했습니다.
지휘관에는 누가 임명됐습니까?
네, 새 육군 지휘기구 사령관에는 리초정 청두군구 사령원이 임명됐는데요. 신화통신은 시 주석이 리 사령원에게 거대한 붉은 군기를 수여하는 장면을 보도했습니다. 한편 로켓군 신임 사령관은 기존 제2포병의 웨이 펑어 사령원이 그대로 임명됐습니다.
시 주석이 이 새 군기구 창설 외에도 전면적인 군 개편 계획을 밝혔죠?
그렇습니다. 지난해 11월 베이징에서 열린 중앙군사위원회 개혁공작회의 연설에서 오는 2020년까지 중국군의 통합사령부를 구축하는 군 개혁안을 발표한 바 있는데요. 당시 연설에서 기존의 7대 군구를 5개 전구로 개편한다는 내용을 공개했지만 새로운 군기구 창설은 알려진 적이 없었습니다. 시 주석은 앞서 9월에는 현재 230만 명 정도로 알려진 인민해방군 병력 중 30만 명 정도를 감축한다는 계획도 공개한 바 있습니다.
중국이 이런 대대적인 군 개혁을 추진하는 이유는 뭡니까?
전문가들은 중국이 그동안 빠르게 군장비의 현대화 등을 추진해왔지만 넓은 지역에 걸친 통합사령 기능의 구축은 큰 도전이었다고 지적했습니다. 하지만 시 주석이 추진하는 병력 감축과 지휘부 개혁 등은 군 내부에서 저항이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네, 중국 군이 새로운 군 기구를 창설했다는 소식 자세히 들여다봤습니다. 계속해서 중국 소식입니다. 중국이 항공모함을 만들고 있군요.
네, 중국 국방부는 현재 중국이 독자적인 기술로 배수량 5만 톤급의 두 번째 항공모함을 건조하고 있다는 사실을 처음으로 공개했습니다. 양위진 중국 국방부 대변인은 지난달 31일 정례 브리핑에서 두 번째 항공모함 연구와 제작을 시작했다고 밝혔습니다. 양 대변인은 이 항공모함은 중국이 자체적으로 설계했다며 다렌항에서 건조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네, 말씀하신 대로 중국이 두 번째 항공모함을 건조하고 있다는 건데 첫 번째 항공모함은 언제 만들어졌습니까?
네, 지난 2012년 9월 랴오닝호를 만들었는데요.
네.
규모가 약 6만 7,500톤급 항공모함입니다. 하지만 이 랴오닝호는 구소련이 만든 항공모함을 개조한 것이었는데요. 따라서 현재 다렌에서 건조되고 있는 두 번째 항공모함이 중국 자체 기술로 만든 처음 최초의 항공모함인 셈입니다.
네, 중국 자체 기술로 만든 처음 항공모함인데 성능은 어떻습니까?
네, 중국 국방부 당국자에 따르면요, 이 항공모함에는 젠 15 함재기와 다른 항공기를 탑재할 수 있고요. 또 전투기의 이륙 방식은 스키점프 방식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이 두 번째 항공모함이 랴오닝호의 경험을 토대로 많은 개량이 이루어졌다며 전투력이 더 우수할 것임을 시사했습니다.
네, 중국이 항공모함 건조를 이번에 처음으로 공식 확인은 했지만 사실 이게 이미 널리 알려진 사실 아닙니까?
네, 그동안 여러 차례 뭐 관련 보도가 있었는데요. 지난해 초부터 그 기정사실화됐습니다. 군 당국자는 중국이 당시 그 네 척의 항공모함을 보유하게 될 것이라고 밝히기도 했는데요. 중국은 수십 년간 항모 건조 기술을 연구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네, 중국이 이렇게 항공모함을 만들고 있는 움직임 어떻게 해석할 수 있을까요?
네, 중국뿐만 아니라 최근 아시아 태평양 지역에서 항공모함의 구매와 자체 건조가 늘고 있는 추세인데요. 이와 관련해 미국의 시사 잡지인 월드 어페어스 저널은 중국 5척, 일본과 인도가 각 4척, 호주 2척, 한국 2척, 태국 1척의 항공모함 또는 항공모함 강습 상륙함을 구매하거나 건조 중이라고 전했습니다. 미국에서 발행되는 이 잡지는 아시아 국가들이 비용이 많이 드는 위험스러운 해양 군비 경쟁에 나서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네, 중국이 자체 기술로는 처음으로 항공모함을 만들고 있다는 소식 자세히 들여다봤습니다. 네, 미국이 이란의 탄도미사일 시험 발사에 따른 제재 계획을 늦출 것이라는 보도가 나왔네요.
미국의 월스트리트 저널 신문이 미국 정부 관계자를 인용해 최근 보도한 내용인데요. 앞서 이 매체는 미국 정부가 이번 주 이란과 홍콩, 아랍에미리트 연합에 12개 기업과 개인들을 제재 대상으로 지정할 것이라고 보도한 바 있는데요. 이런 결정이 연기됐다는 얘기입니다.
앞서 이란은 미국의 제재 움직임에 강하게 반발했었죠?
그렇습니다. 자국의 미사일 개발에 대한 외부의 간섭은 앞서 이란과 미국을 비롯한 주요 6개국이 타결한 핵합의에 위배된다는 주장이었는데요. 하지만 미국 정부는 이란의 탄도미사일 발사는 앞선 유엔 안보리 결의를 위반한 것이며 이에 따른 경제 제재가 핵합의에 위배되지 않는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습니다.
네, 예견된 반응이지만 이 하산 로하니 이란 대통령이 이런 미국의 움직임에 강하게 반대했다고요.
그렇습니다. 이란의 하산 로하니 대통령은 자국 국방장관에게 미국의 제재 위협에 대응해 탄도미사일 개발을 확대할 것을 지시했습니다. 로하니 대통령은 미국이 이란의 자체 국방 권한에 대해 계속 불법적인 간섭을 한다며 미사일 능력을 강화하기 위한 새로운 활동에 나설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네, 미국이 이란의 탄도미사일 시험 발사에 따른 제재 계획을 늦출 것이라는 보도가 나온 데 관한 소식 자세히 들여다봤습니다. 네, 다음 소식입니다. 최근 미국뿐만 아니라 세계 곳곳에 기상이변 현상이 나타나고 있네요.
네, 우선 남미에서는요. 수십 년 만에 최악의 홍수가 발생했는데요. 파라과이, 아르헨티나, 브라질, 우루과이 등 남미국과 곳곳에서는 물난리로 10명 이상이 숨지고 16만 명이 넘는 주민이 대피했습니다.
특히 파라과이의 피해가 크다고 하죠?
네, 몇 주간 그 집중호우가 쏟아진 파라과이에서는 강이 범람해서 수도 일부 지역에 전기 공급이 끊겼습니다. 파라과이에서는 4명이 숨지고 13만 명이 대피했는데요. 이와 관련해 오라시오 카르테스 파라과이 대통령은 국가 비상사태를 선포하고 350만 달러의 재난기금을 집행했습니다. 또 우루과이 북부 일부 지역에서 국가 비상사태를 선포했습니다.
유럽 상황은 어떻습니까?
네, 영국에서는 지난 주말 내린 폭우로 중부 지역에서 3천여 가구가 피해를 입었습니다. 중부의 요크, 리즈, 그리고 맨체스터 등에서 건물과 차량이 범람한 강물에 잠겼는데요. 이와 관련해 그 데이비드 캐머런 영국 총리는 오는 2019년까지 홍수 방지에 23억 파운드, 그러니까 미화로 34억 달러를 투입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반면 동남아시아와 아프리카는 현재 가뭄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네, 세계 곳곳에서 이런 기상 이변이 왜 일어나는 겁니까?
네, 한마디로 그 엘니뇨 때문이라고 전문가들은 말하고 있는데요.
네.
엘니뇨는 적도 부근의 바닷물 온도가 올라가면서 세계적으로 이상기후를 유발하는 현상을 말합니다. 엘니뇨가 발생하면 일반적으로 겨울철에 중남미에서는 폭우와 홍수가, 또 호주와 동남아시아에서는 가뭄이 일어나곤 하는데요. 이와 관련해 UN 세계기상기구는 올해 엘니뇨가 1950년 이후 최악이 될 것이라고 전망했었습니다.
네, 뉴스 듣기 세상 보기 오늘의 세계 마지막 소식입니다. 치명적인 역병이죠. 지난해 발생한 에볼라로 인해서 지구촌이 상당히 시끌시끌했는데 이제 에볼라 사태가 막을 내렸다고요?
네, 지난해 서아프리카의 세 나라 라이베리아, 시에라리온 그리고 기니에서 에볼라가 창궐했는데요. 기니는 이 중 제일 처음 발병한 국가입니다. 세계보건기구 WHO는 기니의 에볼라 발병 종식을 공식 선언했는데요. WHO는 앞으로 90일간 기니의 새로운 에볼라 환자가 발생하는지 여부를 집중적으로 감시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다른 두 나라의 상황은 어떻습니까?
네, 지난달 7일 시에라리온에서도 에볼라 종식을 공식 발표했고요. 라이베리아도 마지막 에볼라 환자 2명이 태어나면서 공식 선언을 앞두고 있습니다. 따라서 지난해 에볼라의 진원지였던 국가들에서 에볼라 완전 종식이 눈앞에 다가온 겁니다.
네, 그동안 에볼라로 인한 사망자가 굉장히 많았었는데 어떻게 통계가 나왔습니까?
네, 나왔습니다. 세계보건기구 WHO에 따르면 지난해부터 올해까지 약 2만 9천 명이 에볼라에 감염됐고요. 이 중 1만 1,300여 명이 숨졌습니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감염자나 사망자 숫자가 WHO 발표보다 훨씬 많은 것으로 보고 있는데요. 전문가들은 에볼라 바이러스가 다시 나타날 위험이 크다며 주의를 촉구했습니다. 한마디로 전염이 멈췄다고 해서 완전히 에볼라가 퇴치된 건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네, 있습니다. 에볼라 환자들이 증세를 보이지 않아도 몸속에 최대 9개월에서 12개월 동안 에볼라가 남아있을 수 있기 때문인데요. WHO는 이에 따라서 기니, 라이베리아, 시에라리온 정부와 함께 생존자들에 대한 지속적인 치료와 교육을 실시할 예정입니다.
네, 지난 한 주간 세계 곳곳에서 일어난 지구촌 뉴스 최원기 기자와 함께 자세히 들여다봤습니다. 이제 뉴스 듣기 세상 보기도 문을 닫을 시간이 됐습니다. 다음 주 이 시간에 다시 만날 것을 약속드리면서 저는 여기서 물러가겠습니다. 끝곡으로 코나의 노래 준비했습니다. 너의 집 앞에서 보내드립니다. 애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지금까지 진행의 이은경이었습니다.
왜 이렇게 늦는 걸까? 무슨 일이